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주전 1020년에서 1010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마나윗에서 머무르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세 차례나 찾아온 사울왕의 전령들과 직접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전령들과 사울왕이 예언하게 되었고 이들이 영적 엑스타시, 황홀경의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이 다윗은 수차례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앞장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거처가 있는 기브아죠. 사울왕이 머무르는 곳으로 다시 잠시 다윗이 들러서 사랑하는 그의 벗 요나단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도피 생활의 연장선상은 아니지만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황홀경의 상태에 빠져들면서 원래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브아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다윗도 그런 정확하게 이 화해가 된 상황이 아닌 상황 가운데서 다시 기브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모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본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어떠한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냥 무미건조하게, 왜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의 감정과 그의 모든 그 울분을 다 쏟아서 얘기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굉장히 찍기를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차기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는 다윗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어진 삶의 고달프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나단에게 호소하였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냐? 이러한 호소는 다윗이 요나단에게만 하는 질문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다윗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애끓는 호소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 죄악이 무엇이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호소하곤 합니다. 우스 땅에 정직하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는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실력자였습니다. 욥은 대단히 경건한 자로서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인 후에도 혹시 아들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대단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욥을 둘러싸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흥정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욥기 서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욥의 소유물의 복을 그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몸은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깁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갑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침해 집안에 있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모드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한 욥의 태도에 다시 하나님이 사단에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랑을 하십니다. 이에 사단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단의 손에 욥을 맡기시죠. 이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통 종기가 생깁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내의 비난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마침 이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바로 그들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변론하면서 욥을 공격했던 그 한 문장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욥 너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빌다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내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은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빌닷은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인과응보를 당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죄와 인과응보의 그 패러다임 가운데 이러한 변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새 친구와의 변론이 벌어지면서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최종 변론을 하면서 구약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욥기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욥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을 하지 않았고 남종이나 여종을 멸시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의 요구를 멸시하지 않았고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았으며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나그네와 행위를 잘 대접하였고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율법의 그 내용들을 다 지켰다라고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면서 그 또한 죄와 인간보호의 패러다임에 놓여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욥은 자신이 갑자기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단지 억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도 아니며 욥이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욥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존재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욥기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대표하시는 인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호소하며 울부짖는 내 죄악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서 외부에 호소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욥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호소와 외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생으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 새로운 시각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인간보호의 패러다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삶과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고 범죄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들어지고 훈련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죄와 이 인간고 죄로 인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이 생각과 이 함정에 빠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의 죄악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켜 두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신앙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참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호소하는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상 20장 3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은 수차례에 걸쳐서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직면했었고 이를 모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위급한 처지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고함과 비명을 지르면서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패사흐라는 걷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대단히 희귀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요나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한 걸음만 움직여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긴박한 상황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이 급박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는 다윗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듯 보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전쟁터마다 승전하고 명성이 높아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비명과 고함을 지르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사랑하는 친구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때는 작동하고 어떤 때는 스위치가 꺼져서 작동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의 문제다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윗 개인의 믿음의 작동의 문제도 아니며 다윗이 죄로 인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문제도 아니며 다윗의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며 다윗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의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인생으로 고통 속에서 비명과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을 모델링 해주고 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윗의 죄 문제도 믿음의 문제도 실력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현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정신과 의사이면서 천재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미 10대 때에 프로이드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논문을 쓸 정도로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과 더불어 세 번째의 그 심리 치료 방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살아남은 인물로 1946년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합니다. 책 제목이 처음에 주어졌던 제목이 나중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그가 창안한 의미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실존주의 치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오늘날의 긍정심리학과 대단히 유사한 이론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낸 데라면 이겨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수용소에서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거나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일말의 생존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고 이것 하나가 그들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죽음, 고독, 무의미함, 자유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팽개쳐진 이 심리학자가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심리학적인 기반에 철학적인 사유를 더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수용하여서 이 로고테라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이 원리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고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통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면서 이 세 가지의 삶의 의미를 찾으다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본인 역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찾았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오다가 독일군 장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쪽 방향으로 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도무지 프랭클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들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찾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즐거움만 의미가 있지는 않다. 삶에 의미가 있다면 시련이 주는 의미이다. 운명처럼 죽음처럼 시련은 우리 삶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고통 없고 죽음 없이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의미 치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며 생존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철저하게 경험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모든 도피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경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 생명을 보존하는 그 위협에 대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위기와 죽음의 상황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며 한없이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었던 경우를 그는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과 방불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다윗은 하였던 것이죠. 그는 과거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무런 결정도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실존의 한계와 자신의 정체성의 한계와 자신의 그 무능력한 실력을 분명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에서 다윗은 다윗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러한 경험이 다윗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지니게 만듭니다. 무엇이 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나중에 이 밧세바를 범하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그 또한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지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을 지닌 존재로서 오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명과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낙담과 좌절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에 골리앗을 죽여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현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내고 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복된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며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스스로에게 좀 관대하시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너무 방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요.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대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셔서 여유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바라보시고 믿는 신자로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점검하셔서 건강한 믿음이 기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